제15장 찬송 시편 104편 33절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주님을 믿은 후 우리는 찬송 부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집회에 와서 찬송을 부를 줄 모르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집회에서 기도는 항상 소홀히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아마 찬송은 더욱 소홀히 여겨져 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더러 음악가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친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시적 감각. 성경에는 예언, 역사, 교리, 가르침과 명령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은 사람의 가장 섬세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기도의 감정은 찬송할 때보다 섬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세한 감정을 갖게 하시려고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시를 주셨습니다. 시편, 아가서, 애가가 있을 뿐 아니라 역사와 계명들 속에도 때로 시를 추가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의 많은 가르침 중에도 사이사이에 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그분의 백성들의 느낌이 섬세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의 감정은 섬세하고도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섬세한 감정이 있는가 하면 거친 감정도 있습니다. 화내고 성질을 내는 것은 거친 감정입니다. 화는 내지 않지만 감정이 섬세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자상함과 긍휼과 동정을 표현하는 섬세한 감정을 갖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 찬송하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기 원하시는 것은 이것들이 모두 섬세한 감정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남을 사랑할 때나 용서할 때나 남을 긍휼히 여길 때에도 그의 감정은 섬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감정이 갈수록 섬세하고 시적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일수록 그의 감정은 거칠고 시적이지 못합니다. 발걸음이 요란하고 남의 느낌을 주의하지 않고 집회소에 들어서는 그리스도인은 배우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찬송을 부르고 있다 하더라도 시적이지 않습니다. 집회소에 들어올 때 이리저리 부딪히고 심지어 의자를 넘어뜨리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하루하루 훈련시키셔서 섬세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섬세하고 부드러운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깊은 속에서 흘러나온 감정이 그의 시적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섬세한 감정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거친 감정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거친 감정은 시가 아니며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찬송의 조건. 가치 있는 모든 찬송에는 3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결핍될 때 그것은 좋은 찬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진리면에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찬송들이 다른 조건들에는 부합하지만 진리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은 그들을 문제로 이끄는 것이고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며 그들을 합당하지 않은 상황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송을 부를 때 그들의 느낌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찬송 중에 잘못된 교리가 있을 때 이것은 그들의 느낌을 스스로 속이게 하고 실제를 못 만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진리로 그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실제를 만지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을 씻었다고 말한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씻는다는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씻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피는 마음 자체를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들을 씻습니다. 죄들이 씻어짐으로 우리의 양심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피는 우리의 마음을 씻지 않고 우리의 양심을 씻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피로 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어떻게 씻어도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고기 같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옛 마음을 씻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옛 마음을 씻으시지 않고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사람의 양심의 거리낌을 씻는 것이지 마음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 마음을 씻는 예수님의 피를 찬미한다면 그 찬미는 진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주 엄숙한 일입니다. 만일 어떤 찬송의 교리가 틀렸다면 그 찬송은 사람들을 잘못된 느낌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찬송에는 시대적인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이 부른 것인지, 모세가 부른 것인지, 유대인이 부른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부른 것인지, 구약에서 부른 것인지, 신약에서 부른 것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찬송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을 구속과 무관한 천사나 죄 없고 보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같이 느끼게 합니다. 그러므로 시대적인 구분이 없는 찬송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못된 위치로 안내합니다. 많은 찬송 속에는 바람만 있을 뿐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 바라고 사모하며 갈급하게 할 뿐 그 안에 확신, 곧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득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바깥들에서 찬송을 부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사람은 남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사모할 뿐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느낌을 줄 것입니다. 많은 찬송은 우리에게 은혜를 얻지 못하여 얻으려고 구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런 찬송도 그리스도인을 잘못된 위치에 두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아닙니다. 확신이 있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확신이 부족한 찬송은 그리스도인이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찬송에서 보편적으로 범하는 또 하나의 과오는 곧 사람이 죽은 후에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찬송은 죽은 후에 영광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사람은 죽음을 통해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죽은 후에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영광 안에 들어감은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기를 기다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죽으신 후에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로 하여금 죽은 후에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찬송은 우리가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찬송은 반드시 정확한 교리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확한 교리가 갖추어지지 않은 찬송은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대로 인도합니다. 둘째로, 교리만 옳다 해서 다 좋은 찬송은 아닙니다. 또한 시의 형식과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진리가 옳은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옳을 뿐 아니라 시의 형식과 구조를 갖추어야만 좋은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설교의 기록으로 찬송을 쓸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된 찬송이 있는데 이는 좋은 교리일 뿐 결코 그것을 찬송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교리이지 찬송이 아닙니다. 시편에 있는 찬송은 모두 시적인 냄새를 풍깁니다. 모든 찬송의 구조와 표현들은 시인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두가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길이의 자구를 갖추어야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조와 형식이 시적이어야 합니다. 셋째로 시에는 진리와 시적인 형식과 구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시를 통해 사람이 영적인 접촉을 가질 수 있고 영적인 실제를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에 관한 한 편의 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교리적으로 다윗의 회개가 틀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의 말이 함부로 된 것이 아니요 그 구조가 잘 짜인 것임을 봅니다. 동시에 그 시 안에서 우리는 무언가 영적인 실제와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찬송의 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회개했기에 그 시는 회개의 감각이 풍부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있는 모든 감각이 믿을 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시를 쓴 사람은 기쁠 때는 뛰면서 높은 소리로 환호하고 슬플 때는 애통하였습니다. 실제가 없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영적인 실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정확한 교리와 시적인 형식과 구조를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영적 실제의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바꿔 말해서 한편의 찬송이 슬프다면 마땅히 슬퍼야 하고 즐겁다면 응당 즐거워야 합니다. 찬송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회개 찬송을 부를 때 속에 공명이 없고 오히려 부를수록 희희낙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슬퍼하고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헌신의 느낌이 없이 헌신을 표명하는 찬송을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이 선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는 느낌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는 한편의 찬송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한편의 찬송이 우리에게 정확한 느낌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좋은 찬송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찬송의 감정은 반드시 진실하고 영적인 실제를 만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찬송은 반드시 진리가 정확하고 시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동시에 찬송을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실제와 찬송의 말 한 바를 만지게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완비되어야 좋은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송의 사례들. 대표적인 몇 개의 찬송을 보기로 합시다. 들어보라 천천만만 뇌성같이 외치며 마음 다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높이네. 천천만만의 성도들 즉시 화답하네. 찬송의 메아리 울려 퍼지도록.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미 바라네. 하늘 위에 모든 이들 함께 모여 노래해. 모든 입이 바라네. 크고 높은 찬미를. 조화 이룬 메아리 무한히 울려 퍼지네. 우리 마음의 감사의 향연 아버지의 보좌 향해 영원토록 타오를 때 모든 무릎 예수 향해 꿇는다네. 하늘의 모든 뜻이 참으로 하나 되었네. 하나님은 선포하네. 그의 모든 지혜로 그의 아들 그와 같이 존귀함을 선포해. 빛 바라는 아들의 모든 광채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 성령께서 모든 곳에 스며드니 셀 수 없는 하늘 사람들 어린 양을 둘러싸 쇠하지 않는 빛과 기쁨으로 관섰네. 스스로 계신 분을 환호하며 찬미해. 안식과 기쁨이 충만한 새 창조 온전하고 견고해 결코 요동 않네.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의 축복 얻으니 이제 다시 고통 속박 없으리. 다시 들어보라 하늘의 찬송을. 찬미소리 장엄이 울려 퍼지네. 우주 안에 아멘이 충만해. 아멘 아멘 기쁨으로 화답해.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서 이렇게 위대한 찬송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찬송은 다비가 쓴 것이며 1881년에 그가 위그람 씨와 이 찬송을 편집할 때 몇 절을 삭제하여 7절만 남았습니다. 이 찬송의 어감은 사람을 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자연스럽게 이것이 계시록 4장과 5장의 광경, 곧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우주의 상황을 말한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찬송에는 골고다와 부활과 승천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두 입 벌려 찬송하며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하늘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에서, 사면팔방에서 찬송하고 온 우주가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뜨거움과 장엄함은 극점에 이르렀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찬송을 써내지 못합니다. 들어보라, 천천만만 뇌성같이 외치며. 아무렇게나 천천만만의 음성이 나겠습니까? 부른 사람은 작은 벌레 같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 속에 포함됩니다. 들어보라, 천천만만 뇌성같이 외치며, 마음 다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높이네. 천천만만의 성도들 즉시 화답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높여질 때 모든 성도가 화답합니다. 이쪽에서는 찬송 소리가 울려오고 저쪽에서는 화답 소리가 울립니다. 천천만만의 음성이 외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음성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화답합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폭발할 것 같은 함성, 그 힘 한량 없다네. 이 소리가 터질 때는 폭발할 것 같은 무한한 기세가 있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웅장하고 장엄한 광경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사람은 자신의 왜소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천만의 음성이 뇌성같이 외치며 천천만만의 음성이 메아리치고 한량 없이 밀려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 찬송은 이와 같이 위대한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주 가운데 위대한 찬미입니다. 이어지는 각 구절도 모두 긴밀히 연결되었습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미 바라네. 우리는 또 어린 양을 찬양하세. 라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을 듣습니다. 모든 이가 어린 양을 찬양하세. 라고 외칩니다. 여기저기서 어린 양을 찬양하세.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들이 모여 노래해. 하늘들이 함께 모여 무엇을 합니까? 모여 노래합니다. 모든 입이 바라네 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입으로 그분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연히 빌립보서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라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분을 시인하지 않는 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메아리가 조화를 이루고 결국 온 우주 가운데 무한히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우주 가운데 무한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여기에 음성이 있을 뿐 아니라 마음의 감사의 향연도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이 감사의 향연은 위로 치솟아 아버지의 보좌 향해 영원히 올라갑니다. 우리가 입으로 외칠 뿐 아니라 마음의 뜻도 하나님을 향해 계속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구속이 나눌 수 없는 것이듯 우리 입으로 어린 양을 외칠 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찬송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미와 감사의 마음이 향처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런 찬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으로 말하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부족합니까? 모든 무릎이 꿇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입이 시인하고 무릎이 꿇어지기 때문에 아들 향해 꿇지 않는 자 없다. 한면으로는 아버지께 무릎 꿇고 또 한면으로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늘의 모든 뜻이 참으로 하나 되었네 라는 말씀은 얼마나 시적 의미가 풍성한지. 이것은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이 둔한 사람은 여기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시인하는 입과 꿇은 무릎을 볼 때 그는 자연적으로 하늘의 모든 뜻 어떤 하나인지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하나라는 말은 참으로 시적입니다. 여기서 찬송을 쓴 사람은 아버지를 만지고 아들을 만질 때에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교리를 이끌어내었고 다른 모든 것도 이끌어내었습니다. 빛 바라는 아들의 모든 광채,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 영광은 내적인 것이고 광채는 외적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것이 곧 영광이고 그 영광은 아들에게서 광채로 변합니다. 아들의 광채는 곧 아버지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영광이고 아들에게는 영광의 표현입니다. 표현을 말할 때 그것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지혜, 지혜는 내적인 것입니다. 그의 아들 그와 같이 존귀함을 선포해. 아버지의 일이 아닌 아버지의 지혜를 말하며 아버지의 일이 아닌 아버지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 지혜는 사람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이 존귀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3절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4절은 아들에게서 아버지에게로, 또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갑니다. 4절은 아들에게서 시작하여 아들로 결말 짓습니다. 3절에서 아들을 만졌지만 4절에서 또 아들을 만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만진 사람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다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모든 곳에 스며드네. 이제 성령께서 나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나오실 때의 상황은 아들과 아버지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성령은 어디든지 침투하고 스며들며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주 안에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셀 수 없는 하늘 사람들, 환호하며 찬미해. 여기서 하늘의 사람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의 천사와 생물들과 셀 수 없는 존재들이 환호하며 찬미합니다. 구할 때에는 기도만 있고 찬미가 없어집니다. 오늘날 하늘에 있는 셀 수 없는 존재들은 환호하며 찬미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둘러싸 기쁨에 충만하여 와서 스스로 계신 그분을 찬송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곧 나는 이다 이신 분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찬미의 시입니다. 우리도 사방을 둘러보아 안식 기쁨 누릴 수 있는 온전하고 견고한 새 창조를 보아야 합니다. 사방에는 만족과 안식과 견고함 그리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안식할 만하며 견고하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그의 구원의 축복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고통이 없고 속박받지 않으며 모든 문제가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들어보라, 하늘의 찬송을. 들어보았습니까? 찬미 소리 울려 퍼지네. 각처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우주 안에 아멘이 충만하네. 우주 전체 곳곳에 아멘하지 않는 곳이 없고 찬미와 아멘이 충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기쁨으로 화답해. 마지막으로 사용된 아멘은 가장 시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서 부른 다음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에게 계시록 4장과 5장,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상황, 곧 구속된 우주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영혼 안에 있는 찬미입니다. 내 의지 능력 약하고 내 소망 다 소멸됐네. 오직 주 내게 역사해 부축하심만 의지해. 나의 힘 다 쏟았어도 그 결과 실패뿐이니 주 외엔 믿을 것 없네. 주 날 지킴만 믿겠네. 내 마음 높아질 때에 위험한 땅에 넘어져 어떤 일 어떤 곳에나 주님만 내게 필요해. 강한 주 날 채유라니 주 얼굴만을 구하네. 나는 약하고 약해도 주 은혜 내 능력일세. 이 찬송은 사람이 하나님께 향하는 가장 좋은 시입니다. 내 의지 능력 약하고 의지의 약함은 내적인 것이고 능력의 약함은 외적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떨어질 때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려 해도 결정하지 못하고 밖에서 무엇을 하려 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원함이나 다른 박질도 소용없습니다. 내 소망 다 소멸됐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오직 주 내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쓴 사람은 혼자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축하심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뜻은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인도 외에 다른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어서 나의 힘 다 쏟았어도는 정말 시적입니다. 이런 표현은 설교가 아니라 시가입니다. 그 결과 실패뿐이니 결국은 어떻습니까? 주 외엔 믿을 것 없네. 극한 실망에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날 지킴만 믿겠네. 주님의 지키심은 어떤 것입니까? 곧 나로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의미의 반복이 이 찬송의 특징입니다. 내 의지 능력 약하고 내 능력 다 소멸됐네. 오직 주 내게 역사해 부축하심만 의지해. 바꿔 말해서 여기에 다른 소망이 없고 오직 한 소망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내가 순종하도록 나를 붙들어주고 유지합니다. 나 자신은 쓸모없다는 것을 아는데 이것은 나라는 사람에 대하여 철저히 보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내 마음 높아질 때에 곧 내가 교만하고 나 자신이 조금이라도 선하고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위험한 땅에 넘어집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겠네. 감히 무엇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 어떤 곳에서나 주님만 내게 필요해. 이 뜻은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의 감정은 많은 시험을 거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거칠지 않은 감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단어에 시가 있고 감정이 있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아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자신 안에 머물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가 간구하게 됩니다. 강한 주 날 채유라니 주 얼굴만 구하네. 내게는 아무런 방법이나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구합니다. 나는 약하고 약해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앞의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 의지와 능력 약하고 결심도 소용없고 다른 박질해도 소용없고 약한 자 중 약한 자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은혜 내 능력일세.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필요이며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만일 여러분의 느낌이 시험을 받고 연단된 느낌이라면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거친 시를 만질 때 여러분의 느낌은 그 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 길이라면 간구의 길 주가 정하셨다면 주님과의 교통 더욱 친근해 순간순간 간격 없기 원하네. 땅의 즐거움이 감소될 때에 주여 내게 한을 더욱 주소서. 내 마음은 상해 아플지라도 영은 주를 향해 찬송하도록. 주님 자신 더욱 얻기 위하여 이 땅과의 연결 끊어진데도 주님과의 사이 더 달콤하게 연결되어 주의 향기 누리리. 외로운 이 길에 주 내 동반자 웃는 얼굴로 날 격려하소서. 주 은혜로 자아 벗어버리고 생명 분배하는 그릇 되도록. 이 찬송도 아주 좋은 찬송입니다. 용어들의 시적인 의미가 상당히 풍부하고 감정도 상당히 깊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 한계가 절정에 다다랐으며 매우 높고 온전한 성숙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과의 교통에 있어서 이렇게 억지가 없고 지나치지 않게 쓴 찬송은 매우 드뭅니다. 이것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주님을 향한 표징이요 완전한 헌신에서 산출된 완전한 순종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반항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온 순종의 음성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 길이라면, 간구의 길 주가 정하셨다면 주님과의 교통 더욱 친근해, 순간순간 간격 없기 원하네. 여기에 헌신과 순종의 느낌이 가득합니다. 이 절은 가장 좋은 절로서 감정이 가장 높게 올라갔습니다. 땅의 즐거움이 감소될 때에 라는 부분에서 저자는 묵상하면서 주여 내게 하늘 더욱 주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방이나 변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교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상해 아플지라도 영은 주를 향해 찬송하도록. 여기에 마음과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은 상해도 영은 찬송할 수 있고 마음은 아플지라도 영은 신선합니다. 그는 마음과 영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그는 마음의 누림을 구하지 않고 영의 상급을 구했습니다. 그는 시작에서 높이 올라갔고 그 다음은 더욱 높이 올라갔습니다. 첫 마디는 땅의 즐거움이 감소될 때에이고 다섯 번째 마디는 이 땅과의 연결 끊어진데도입니다. 땅으로 연결되는 이 두 마디가 모두 좋은 시입니다. 이 땅과의 연결 끊어진데도 주님과의 사이 더 달콤하게 연결되어 주의 향기 누리리. 그는 안일함과 도피를 구하지 않고 더욱 달콤한 교통을 구하였습니다. 시를 쓴 사람은 뒷부분에서 이 땅과의 연합을 주님과의 연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감정이 옳고 용어도 오르며 구조도 오름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4절은 이미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외로운 이 길에 주 내 동반자 웃는 얼굴로 날 격려하소서. 웃는 얼굴과 격려는 얼마나 영적이고 시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주 은혜로 자아 벗어버리고 생명 분배하는 그릇 되도록. 이 뜻은 이렇습니다. 주여 내게 다른 바람이 없습니다. 오직 자아를 버리고 당신의 뜻을 살아내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헌신하는 사람이 고통 중에서 하는 기도의 마지막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이 찬송이 좋은 찬송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찬송과 찬송 속에 있는 영을 배워야 합니다. 찬송의 분류. 찬송은 네 가지, 곧 복음의 나팔 소리, 찬미의 말, 생명되신 그리스도, 교회 생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복음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복음 전파만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죄의 느낌, 죄인의 위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십자가와 구속, 사람의 회개, 사람의 믿음 등이 포함됩니다. 복음 찬송을 부를 때에는 복음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함께 부르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우리가 만든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느낌이 있겠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로 속에 있는 느낌이 없는 찬송을 부르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 찬송들을 축복하신다면 찬송을 통해 죄인들 속에 있는 감추어진 필요가 표현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죄인들은 어떻게 간구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찬송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고 찬송의 말이 그들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찬송은 메시지보다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복음 찬송을 찬송가에 실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활용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찬송 내용을 큰 글씨로 쓰거나 복사해서 부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들더러 찬송가 중에서 한 곡을 고르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류는 찬미의 말입니다. 구원받은 날부터 우리는 하늘에서 온 기쁨을 얻었고 또 우리 속에서부터 하늘로 향한 감사와 찬미가 흘러넘쳤습니다. 우리가 영적 노정에서 점점 진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더 깊고 더 많은 인식을 가질 때 우리의 찬미도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부류의 찬송은 주님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찬미를 포함합니다. 셋째 부류는 생명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나타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시지 않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우리 몸으로 살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얻은 몸을 통해 그분 자신을 살아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몸인 교회를 통해 그분 자신을 살아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추구는 구원과 의롭다함이었고 성도가 된 후에 우리의 추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인식과 체험 및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며 우리가 만날 시험과 육체를 처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거룩함과 사랑과 우리의 희락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이 시대에서 성령의 운행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추구와 체험에 관계된 모든 찬송, 곧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알기 시작한 데부터 신뢰와 교통과 만족과 전쟁과 봉사에 이르기까지 이 생명의 표현들은 모두 이 부류에 속합니다. 넷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생활, 곧 기타 일상적인 상황과 체험과 일과 사무들을 포함합니다. 이 부류에는 집회, 결혼, 애찬, 가정, 자녀들에 사용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찬송의 활용. 우리가 찬송을 활용할 때에는 다음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찬송의 대상. 찬송의 대상은 세 부류입니다. 바꿔 말해서 찬송은 세 부류의 대상을 향해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 이것은 찬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찬송의 목표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시편의 내용은 주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유명한 시편 51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찬송입니다. 모든 찬미의 찬송이나 감사의 찬송이나 기도의 찬송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 부른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찬송. 시편에는 또한 사람을 향해 부른 찬송의 부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과 133편이 다 이와 같은 찬송입니다. 이 부류의 찬송은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거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사람을 격려하는 찬송입니다. 모든 복음 찬송이나 권면의 찬송들은 모두 사람을 향해 부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는 말씀에서 찬송도 가르침과 권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봅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찬송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향한 찬송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을 향해 부르는 찬송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시편에도 이런 부류의 찬송은 소수입니다. 사람을 향해 부른 찬송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찬송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찬송이 많을 때 찬송의 주된 의미를 잃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찬송. 성경에는 또 세 번째 부류의 찬송인 자신을 향해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시편 어떤 곳에는 내 마음아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해 부른 것입니다. 시편 103편과 121편이 이에 대한 좋은 사례들입니다. 이 부류의 시들은 자신의 혼과의 교통이고 자기 마음과의 상의이며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교통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교통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불러주고 나 자신에게 외치며 자신을 부르고 자신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들은 항상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됩니다. 자신의 마음과 교통한 결과는 항상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이상 세 부류의 대상에 대한 찬송은 각각 용도가 다릅니다. 구원과 하나님과의 교통과 감사와 찬미의 찬송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찬송들입니다.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찬송을 부를 때는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찬송을 골라야 합니다. 믿는 이들에게나 죄인들을 향해서 또는 사역의 성경을 띤 집회에서 부르는 찬송은 말씀 전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향하여 부릅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는 자신과 교통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집회에서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부르는 찬송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과 관계된 집회에서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개인적인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신을 향해 부르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방법.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성경의 찬송에는 세 가지, 곧 함께 부르는 것과 화답하며 부르는 것과 혼자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찬송은 구약에서 레위인이 몇 번 부른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함께 불렀습니다. 시편은 모든 사람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역시 함께 불렸습니다. 주 예수님은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 이것은 그들이 함께 찬송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에 모두 함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교회가 생긴 이후로 함께 부르는 것 외에 화답하며 부르는 것과 독창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에베소서 5장 19절은 화답하며 부르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화답하며 부른다는 것은 한 형제가 부를 때에 다른 형제가 응답하여 부르고 이 형제가 다시 부르면 다른 한 형제가 이어서 응답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혹 몇몇 형제들이 부르면 다른 몇몇 형제들이 화답하여 부르고 또 몇몇 형제가 부르면 다른 몇몇 형제가 다시 화답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처럼 화답하며 부르는 찬송과 함께 부르는 찬송의 수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중간 계급이 생기면서 화답하며 부르는 것은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화답이 되어 소위 번갈아 부르는 응답송가로 변하고 후에는 교독문으로 변하였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화답하며 부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화답하며 불러야 합니다. 한 절씩 한 절씩 화답하거나 자매와 형제가 서로 화답하거나 한 사람이 대중과 화답하며 부르거나 몇 사람씩 화답하며 부르거나 앞에 앉은 사람과 뒤에 앉은 사람이 화답하며 부르거나 왼쪽에 앉은 사람이 오른쪽에 앉은 사람에게 화답하며 불러도 좋습니다. 이외의 성경에는 또한 독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은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침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찬송시는 한 사람이 독창하는 것입니다. 집회에서 한 형제는 계시를, 다른 형제는 약간의 가르침을, 또 다른 형제는 찬송 한 곡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은 혼자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속에 찬송이나 찬미가 충만할 때 그것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독창은 이미 쓰인 찬송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곡조와 멜로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말한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사람에게 곡조와 멜로디를 주실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독창하는 사람은 자기 온 존재를 찬송 속에 넣어야 하고 듣는 사람들은 그의 영을 통해 공급 얻기를 배워야 합니다. 듣는 사람은 결코 부르는 사람의 음성과 박자를 너무 중요시하지 말아야 하고 영의 공급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독창은 이미 있는 찬송을 부르든 즉흥적인 찬송을 부르든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결코 육체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같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영의 공급이 없는 사람은 독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적인 연습. 먼저 우리는 찬송의 목차에 익숙할 때까지 읽음으로써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분류하는 원칙을 알고 각 부류의 성질과 용도를 알아 어떤 찬송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해 둘 수 있다면 사용할 때 편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과 가장 관련된 찬송을 먼저 찾아내서 불러보십시오. 먼저 찬송의 단어를 이해하고 기호들을 구분하며 시를 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진전되고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열려야 하고 감정은 예민해야 하며 의지는 부드럽고 생각은 맑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연습 삼아 불러보아야 합니다. 한 주에 두세 곡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만일 부를 줄 모른다면 처음에는 매일 아침에 한두 곡씩 흥얼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간단한 박자를 만들어서 찬송을 흥얼거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찬송의 영을 자연스럽게 만지게 되고 영적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박자대로 부르기를 배워야 합니다. 부를 수 있게 된 다음 함께 부르든 화답하여 부르든 독창하든 성령의 자유함을 조차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찬송은 우리에게 부드럽고 섬세한 영적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공과를 배우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장래 영혼 안에서 모든 감정은 부드럽고 섬세할 것임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날 하늘에서의 찬미가 땅 위에서의 기도보다 더 많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지나가되 영혼 안에서 찬미는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 모든 감정은 부드럽고 섬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가장 달콤하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